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서 서초동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모두 공개됐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출석 과정부터 법정 모습까지 모두 비공개하기로 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때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2018년 5월 뇌물죄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모습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규현 부장판사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상 언론사의 촬영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부 판단으로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신청서가 접수된 어젯밤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고 재판이 월요일 오전 10시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 때도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지하 통로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까지 외부에 공개됐던 것과는 상반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일주일 만인 어제 관저에서 나오면서 국민들을 향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선 주먹을 쥐어 보이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서초동 집에 도착해서 들어갈 때는 다 이기고 돌아온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갑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던 일부 주민들을 향해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파면이 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것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관저에서 자택으로 이동한 시간대도 논란입니다. 교통이 혼잡한 금요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경에 경찰에 신호 통제를 받으며 이동한 건데 일부 온라인 게시판엔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퇴거 과정에서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으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먹을 불끈 쥐는 등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도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탄핵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사실상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관저를 걸어 나오면서 대학 이름이 적힌 점퍼를 입은 청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청년층 민심은 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지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포옹을 하는 청년들. 윤 어게인이라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던 자유대학이란 단체의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대통령실 요청으로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을 배웅할 수 있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은 포착됐습니다.
대통령 측의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죄송하지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2030, 40 청년들 빨리 오셔가지고
일부 고령자들은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딴지하러 온 사람들을 가둬놓냐고
윤 전 대통령이 청년들의 지지를 받으며 관저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청년층의 민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한 20대 응답자는 11%에 그쳤습니다. 30대는 18% 수준이었습니다. 70%가 넘는 2030 세대 응답자들은 파면 선고가 잘된 판결이라고 답한 겁니다. 전체 응답자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봐도 이들 계층이 더 높은 비율로 잘된 판결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루 전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2030 세대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각각 16%와 23%에 그쳤습니다. 전체 응답자와 비교해봐도 청년층에서의 응답은 윤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 윤 전 대통령 집 앞에서는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근처 교대역에서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서초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의 집회 제한이 무색할 만큼 극렬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도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이른 오후부터는 약 5분 거리의 교대역 8번 출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이 서초동 자택 주변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고 제한 통고를 내리면서 집회가 교대역 인근으로 옮겨간 겁니다. 경찰이 비공식 집계한 인원은 오후 2시 기준 2,000명.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시위대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윤어게인, 부정선거 등이 적힌 팻말을 연신 흔들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인도 위로 모여들어 상점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교대역 상인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어게인 분들 지금 여기 앞에 다 정거를 하셔가지고 문 앞에까지 다 이제 서 계셔서 제가 방금 여기 앞에는 서 계시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막 저한테 욕하시면서 지금 확...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집회 시위가 주기적으로 열리면 영업에 타격이 있지 않겠냐는 말도 했습니다.
오신 손님은 한 명도.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게 한 명도 개시를 못했어요. 저 인간들이 다 이렇게 막아놓는데 어떻게 개시를 하냐고요.
JTBC 김혜리입니다.
대선을 52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꼽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오 시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탄핵 결정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도 나도 대선 후보로 나서는 상황이 걱정스럽다며 출마 대신 정권 재창출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오 시장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오 시장이 내걸었던 의제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오 시장의 소명의식에 적극 동의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충정의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이 당의 재건을 위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오 시장이 당부한 핵심 의제가 자신이 말해온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화두를 적극 받아들여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오 시장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주말인 오늘도 바삐 움직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강력히 반대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오늘 낮 서울의 햄버거 가게에서 함께 청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두 후보 모두 경선 과정 중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의힘 어느 후보와도 행보를 같이 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부산 가덕 신도시 공항 부지를 방문했고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모레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위한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했는데 비명계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여론을 절반씩 반영하기로 경선 룰을 확정지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50%, 국민 여론조사가 50%인 국민 참여 방식입니다. 지난 19대, 20대 대선 경선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모집했던 국민선거인단은 여론조사로 대체했습니다. 외부 세력 개입과 역선택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권리당원 투표 비율은 당원상 국민 참여 경선의 최대치인 50%까지 높였습니다.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주당이 지켜온 국민 경선 원칙을 헌신짝 집어던지듯 내팽겨쳤다며 무늬만 경선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측도 경선 룰에 반발하며 어대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할 것이라고 한 걸로 전해집니다. 당원 투표 비율이 커질수록 당내 지지 세력이 큰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반면 세종시에서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경선 룰에 대해선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비상계엄을 막으러 갔던 5.18 유가족 김송희 씨를 후원회장으로 임명하고 개인 일정으론 고향 안동을 찾아 선친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경선 구도가 출렁이게 됐는데요. 대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류정화 기자, 일단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는 보수 정치 쇄신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대안은커녕 국민에게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십수 명의 대선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당내 사정도 짚었습니다.
탄핵 결정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도 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네, 다만 일각에선 명태균 씨 관련 의혹, 토지 허가제 번복 논란 등도 불출마 결심의 배경이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말, 이게 사실 당 안에서 나오는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 이걸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실제 오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대행 차출론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대통령 역할을 하려면 본인의 의지, 결단력이 중요하다라면서 한대행을 에둘러 겨냥했습니다. 오 시장은 당초 내일 출마 선언을 예정했었는데요. 일부 당내 의원들이 같은 날 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 시장의 불출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권한대행은 출마를 하는 겁니까?
네, 한대행 측에선 아직까지는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장 14일에 당내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총리직을 사퇴하기보다는 추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과 단일화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한대행은 앞서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서 논란이 됐죠. 이르면 다음 주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구도가 어느 정도 짜여졌습니까?
네, 내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요. 이재명 대표와 이 비명계 삼김, 즉 김 전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민주당은 대승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쓸지 안 쓸지 모를 용산 대통령실도 고민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들은 대다수가 용산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또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있던 봉황기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50여일 앞둔 지금 대통령실의 운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약 500억 원이었습니다. 집무실을 새로 꾸리는 데 250억, 국방부 이사 비용 120억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호 시스템 강화 등을 이유로
예비비가 추가 배정되면서 지난해 기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640억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 보안시설 이전 비용 등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욱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동안 수백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고도 대통령실 이전 작업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차기 대선 주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차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로의 재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지만 재이전에 드는 비용이나 청와대의 시설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등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개방된 공간이 많은 만큼 재이전을 위해선 보안 시스템을 모두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부지가 넓은 만큼 보안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재이전에 투입되는 비용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국민의 선택으로 뽑히는 대통령인 만큼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한다면 뭐 여론조사나 뭐 그런 방법을 인터넷 조사 통해서 조금 의견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헌법소원과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김정환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이런 헌법소원과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이유부터 한번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대학에서 헌법행정법을 강의를 했었고요.
네.
지금도 이제 헌법행정법을 강의를 하고 있는 공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회로부터 받은 자산이 헌법인데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네.
시민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 규범을 위한 가장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지만 수동적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건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위헌적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먼저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가처분 신청과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이것과는 좀 별도로 진행이
예, 권한쟁의와는 별개의 사건이고요.
네.
그 요건이 다릅니다. 권한쟁의는 국가 기관의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것이고요. 헌법 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건데
네.
짧게 말씀드리면 권한쟁의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더라도 4월 18일 전에 즉 두 분의 재판관이 이제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변론을 열고 선고 기일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헌법 소원은 서면 심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빠르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제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영배, 임희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좀 나올 네. 수 있을까요?
뭐 퇴임하시면 이제 7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퇴임하시기 전에 9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네.
저도 좀 놀랐을 정도로 지금 제출하자마자 이틀 만에
네.
주심 재판관 배정 및 전원 심판부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네.
금요일.
네. 네.
그 어제 연락을 받았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 전원 구인 재판부에서 심리가 열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 심판의 회부가 네. 된 만큼
네.
뭐 각하될 가능성이나 이런 건 좀 비교적 낮아졌다고 볼 수
예,
있을까요?
조금 이제 법적인 이야기인데요. 현재 대통령이 그 지명을 한 상태고요.
네.
아직 임명까지의 사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지명 단계에서 이걸 다툴 수 있느냐라는 각하 가능성이 사실은 뭐 없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론 구성을 하기를 지명과 임명까지 쭉 연결되는 중간에 인사청문 요청안까지가 그 필수 불가결하게 불가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청구 취지도 이렇게 주의적 예비적으로 나누어서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네.
그런 재판관 임명 절차는 일단 즉시 중단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 가처분 자체가 효력을 정지하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가처분을 한 거고요.
네.
또 일부의 분들이 그 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위헌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것처럼
네.
가처분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의문도 가지시는데 이 경우에는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임명을 하더라도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이렇게 후보자 지명까지 좀 적극적으로 한 배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계세요?
저는 뭐 정치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법적인 판단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분명히 12월에는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선출 몫에 형식적 임명권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 배경은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는 그분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리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완규 처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 동의서를 낸 지 24시간도 네. 되지 않아서 후보자 지명이 된 걸 놓고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정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혹이 있을 만한 어떤 배경이 그런 그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게 네. 모든 재판관들이 사실 정치적 성향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은 중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분석하기로 또는 진보, 보수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하지만 역대 헌법재판소 역사에 정치권에 직접 몸담고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재판관으로 지명된 경우가 없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수습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실종자 2명 가운데 1명이 구조가 됐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바로 현장 연결하죠. 자, 김희란 기자, 현장 구조 상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곳 사고 현장에 계속해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0분쯤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20대 굴착기 기사가 구조됐습니다. 지하 30m 지점에서 발견됐고요. 철근 등 구조물을 하나하나 제거한 끝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실종자 한 명, 50대 근로자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색 작업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구조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가 심하게 변형돼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상부에서부터 걷어내는 방법으로 구조 방법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보강공사를 하던 중에 발생을 했죠. 근데 무너지기 전에 이미 기둥이 파손됐던 게 확인이 됐다고요?
네, 이번 사고는 당초 지하 터널 내부 기둥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구조물에 균형이 발생했다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낸 바 있는데요. 하지만 시공사 측이 그에 앞서 제출한 최초 상황 보고서엔 이미 기둥 파손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처음부터 파손으로 보고된 게 맞다면서 용어상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대피했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2차 피해 우려로 긴급히 대피했던 주민들은 오늘 해제령이 내려지면서 모두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미 수차례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주민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기로는 작년 초부터 있었어요.
어떤 현상들이?
그러니까 벽에 균열이라든가 창문이 안 닫힌다, 방문이 안 닫힌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또 사고 현장 뒤편 보시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안전점검을 마치는 대로 주말 사이 휴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광명 사고 현장에서 JTBC 김일환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잠시 멈춘 90일 동안 미국은 70여 개 나라들과 속전속결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한다면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다면서 예외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10%가 관세 하한선이라고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This and we do stuff in Trump time, which is to say as quickly as possibl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고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협상에서 선합의 후 협정 방식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이 의회 입법이 필요한 무역 협정 대신 일단 다른 나라와 예비 합의를 하고 정식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90일 안에 70여 개국과 협상하는 건 사실상 빠듯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 중국, 일본과의 협상에도 몇 달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I could make every deal in one day if I wanted to. I could do this in all in one day.
협상 초반 국가별 상호 관세 하한선도 제시했습니다.
There could be a couple of exceptions for, you know, obvious reasons, but I would say 10% is a floor.
하루하루 바뀌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깜짝 관세유예 발표를 둘러싼 부당거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유예 조치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주식 종목과 관련된 힌트성 글을 올렸고 이후 해당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이 올린 이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He made $2.5 billion today and he made $900 million. That's not bad. You know, he's...
증권거래위원회에 부당거래 조사가 공식 접수됐습니다. 관세 폭풍으로 미국 내 경기는 계속 얼어붙고 있습니다. 4월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는 급격히 악화됐고 향후 1년간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4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미국 국채의 금리는 올라가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내려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은 여전했습니다.
The bond market's going good. It had a little moment, but I solved that problem very quickly. People understand what we're doing. I think the dollar will go.
하지만 금융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제도 미국 국채 매도세가 이어지며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5%까지 올랐고 주요 통화들과 비교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년 9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상호관세가 유예된 후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대접을 받아온 미국 국채와 달러를 팔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1425원으로 30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국은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들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자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주한 중국 대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도 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기로 한 결정이 중국의 강력한 저지 때문이라며 한글로 잊지 마십시오라고 쓴 겁니다. 자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마치 한국에 시혜적인 조치를 베푼 걸로 포장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 붙은 4.3 유전자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대자보입니다. 최근 이 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3 유전자가 흐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3학년 학생들이 제주 4.3 항쟁 때 피해자들을 폭도, 빨갱이라 칭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비판하며 붙인 겁니다. 파장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교사에게 사안의 엄중함을 경고했고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병원 실습에 불참해온 의대 본과 3, 4학년의 유급 사태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가 본과생 110여 명을 유급하기로 한 데 이어서 연세대와 아주대, 전남대, 인하대 의대 등도 다음 주 중 본과 4학년의 유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수업 참여 여부를 지켜본 뒤 이르면 다음 주에 정원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대생들이 강경투쟁을 고수하면서 의대 교육의 파행 사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LG와 두산의 라이벌 매치가 열린 잠실구장에서는 LG 염경엽 감독이 심판과 충돌해서 퇴장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염 감독은 오늘 경솔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잠실 더비의 열기는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한지붕 두 가족, LG와 두산의 시즌 첫 맞대결이 열린 전날 5회 말. 심판의 사인을 두고 혼란이 오간 그라운드에서 LG 염경엽 감독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판과 거칠게 몸싸움을 벌여 선수들이 말릴 정도였습니다. 염 감독은 오늘 만원관중 앞에서 경솔했다며 팬들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우천으로 1시간 넘게 연기된 경기. LG 선발 투수 치리노스는 빗줄기를 뚫고 삼진을 잡아내며 쾌투를 펼쳤습니다. 선취점의 주인공은 LG였습니다. 4회 말 김현수의 안타가 시작이었습니다. 문보경의 볼넷을 얻어내면서 1루주자 김현수는 2루까지 진루했습니다. 원아웃 1, 2루 상황, 오지환의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2루주자 김현수가 홈을 밟으며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후속 타자 문성주의 안타가 이어졌습니다. 투아웃 만루 상황, 송찬이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걸어나갔고 오지환까지 홈을 밟으며 2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 관중의 환호는 커졌습니다. 결국 LG가 두산에 4대0으로 승리하며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수원구장과 광주구장에선 줄줄이 우천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JTBC 정서입니다.
태풍급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전국에 내릴 거란 예보입니다. 비가 온 뒤에는 다시 꽃샘추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희정 기자입니다.
빗줄기에 활짝 피었던 벚꽃잎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우산도 뒤집혔습니다. 이번 비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제주와 전남 지역부터 시작됐습니다.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내일 새벽 대부분 그칩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 서부와 충북에 최대 30mm, 남해안에 최대 50mm, 제주 산지는 최대 100mm 이상입니다. 비 온 뒤엔 꽃샘추위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8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은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을, 특히 산간 지역은 돌풍급 강풍을 예고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남서풍이 불겠으며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해안과 산지 지역에는 순간 최대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풍향이 갑작스레 바뀌거나 파도가 높게 이는 곳이 많아 항공기나 여객선 결항도 우려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1에서 5cm의 봄눈도 다시 쌓일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